구경거리. 그의 사제서품 3주년을 사흘 앞둔 주일 밤이었다. 철 늦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밤 거리에 우산을 받쳐들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가던 참이었다. 마주쳐오던 낯선 처녀 둘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JOC 회원이라면서 기세단 배지를 들어보인다. 어두워서 보일 리가 없지만 서운해할까봐 알아본 척 해두었다. 길거리에서 남모르는 교우한테 인사를 받아보기는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을 꼽을 만하지도 않았던 터요. 게다가 가로등을 검정 우산으로 가리면서 걸어오던 길에 반갑게 인사를 받았기에 하도 기특하여 어떻게 알아보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로만 칼라가 있잖아요. 옳거니. 우산을 비롯해서 머리에 쓴 모자에서 신발에 이르기까지 새까만데 목덜미만 하얗니까 밤길에서도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그는 성 바오로 사도의 말씀 맞다나 천사들과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JOC와 구경거리. 이 두 단어를 되씹으면서 걷자니까 뚱딴지같이 서울 역전에 있는 보리싹 식당이 떠오른다. 점심 한 끼니를 3원 내고 사먹는 국수 한 그릇으로 때우기 위해 늘어서 있는 남루한 노동자들은 극장 앞에 줄지어 있는 구경꾼은 아니다. 서울 역전에 있는 보리싹 식당에서만 하루에 1,500 그릇을 파는데 못 사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700명 내지 1,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씩만 파는 국수를 사먹기 위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줄지어 늘어서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날마다 여기에 몰려드는 2,500명 중에는 이 국수 외에는 하루에 따뜻한 식사를 먹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전부일성 싶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JOC 투사들이 자진해서 고약한 땀냄새 풍기는 지게꾼들의 국수 심부름을 해주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러한 정신을 지닌 회원들이기에 대낮에 로망칼라를 보아도 곁눈으로 흘겨보기만 하는 것이 유행인 이 즈음 밤길에서도 반갑게 인사하였으리라. 하여간 숨어서는 못 살게 된 몸임이 분명하다. 그러기에 칼라를 목에 두르고 다니면 못 갈 때가 있어 거추장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한 사람인즉 사람 사는 데 쳐놓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어디 있겠는가. 요 얼마 전 밤의 일이다. 볼일이 있어 이른바 붉은 줄을 친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목에 칼날을 엄연히 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골목이어서 그랬던지 으슥한 곳에 서 있던 여인이 쉬고 가세요 라며 말을 건넨다. 귀는 못 들은 척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꿀컥 소리가 요란했다. 무거운 가슴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몇 해 전 어느 외국 잡지에 한 프랑스 신부님에 대한 괴상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파리 뒷골목 붉은 줄을 친 지역을 덥수룩한 차림새로 걸어가는 노인 신부님의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는 천만 뜻밖의 내용이었다. 그 당시 70이 가까운 그 신부님은 40이 훨씬 넘기까지 분당 신부로 계시다가 뜻한 바 있어 창녀들의 소굴에 뛰어들어가셨다 한다. 여기나 저기나 창녀들은 빚이라는 밧줄에 묶여 포주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가련한 여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그 신부님의 피어린 투쟁 결과가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녀들을 그 포주들의 마수로부터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에는 수백 명을 빼돌려 갱생의 길을 터주었다는 것이다. 이 거리의 창녀들은 모두 이 신부님의 비밀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나기까지에는 실로 무시무시한 고비를 숱하게 넘겨야만 했다. 포주들에게 창녀는 커다란 돈주머니들이다. 이 돈주머니들이 그 괴상한 신부님과 비밀 연락을 해서 탈출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포주들의 분노는 가히 상상할 만하다. 사람 고기 장사를 하는 포주들의 성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구태여 들어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짐승 비슷한 사람들의 눈에 로망칼라가 맥을 출 건더기가 있을 리 없다. 비수나 권총을 빼든 포주들이 눈가를 까디짚고 덤벼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신부님의 수완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머리칼을 곤두세우고 덤벼든 포주들이 번번이 한 잔 얼큰이 취해서 그 신부님 방을 물러났다는 것이다. 그 신부님은 이것이 다 나의 덕분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신부님의 실화가 영화가 되어 프랑스에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것이 그 기사의 줄거리였다. 그리고 그 신부님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배경에는 바로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이 찍혀 있었다. 카메라맨이 일부러 그렇게 스냅 사진을 찍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그 신부님 자신은 자기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상영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토를 달아놓았다. 진실로 그 신부님은 자기 자신은 구경거리였지만 창녀들이 죽든지 살든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은 아니었다. 실상 구경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대중 앞에 구경거리로 나서서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은 대중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자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구경꾼이 아니다. 기왕에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덧붙일 글이 있다. 지난 3월 19일 동아일보에 우려되는 풍기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었다. 그 사설의 서두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풍조를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령 영화관 같은 데를 보더라도 건전한 영화는 별로 눈에 띄지 아니하고 남녀 풍기에 관계되는 선정적인 영화라든가 범죄 영화 같은 것이 주로 많이 상영되며 그리고 그 장면이 노골적이면 노골적일수록 더 많은 젊은 남녀 관람객이 극장 앞에 운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영화 내지 범죄 영화가 대체로 이득을 많이 가져오므로 지금 우리의 거리는 온통 이러한 성적 내지 범죄적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작금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소위 터키탕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목욕탕인데 이 시설은 오늘날 성적 풍기의 면에서 일반의 맹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주점이나 카바레라든가 또는 시내의 몇몇 지역에서는 세기말적인 윤락행위가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감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처럼 성과 파괴와 향락에만 몰두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한 동사설은 무슨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르는 대책 수립이 시급히 있어야 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놓았다. 이 사설을 쓴 사람은 확실히 로만 칼라를 목에 두른 구경거리는 아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에 영화관이 이 정도로 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미국의 유력한 시카고 트리븐지는 영화관은 범죄교습 학교라고 혹평했다고 한다. 이쯤 신문 광고란에는 을의 선정적인 영화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한때는 구경거리들과 관계가 있었던 신문이 다른 신문보다 이 방면에 한술 더 뜨고 있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또 여러 신문들의 이른바 연재소설이 자꾸만 왜설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에 선봉으로 나섰던 신문 역시 구경거리들과 관계가 있었던 신문이라 한다. 이 사실은 이 방면에 대한 전문가가 신뢰를 들어가며 비판하여 신문에 발표한 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경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구경거리의 몸이 차마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서는 영화관에 가지 못할 정도의 사회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영화를 구경거리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까닭이 아닐까? 악을 보았을 때 이 악의 규정을 누구에게 미룰 것인가? 이 악을 바로잡을 책임을 진 자는 누구인가? 빌라도처럼 꺼리는 마음을 손 씻고 모르노라 외면만 할 것인가? 굶기를 맹물 마시듯 하고 누렇게 뜬 얼굴로 보리싹 식당 앞에 줄지어 늘어선 지게꾼들, 선정적인 포스터가 붙어있는 극장 앞에 운집해 있는 남녀 동반한 젊은이들, 사람을 가릴 여유도 없이 남자라면 무턱대고 소매를 잡아끄는 밤의 여인들, 구경거리는 이 가련하고 측은한 인생들을 그대로 두고만 보는 구경꾼일 수는 없다. 혹시 그것은 정치가들의 탓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신문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실리는 생활고 자살 사건을 오로지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굶주리다 못해 쓰레기통을 뒤져 보고 아린 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국이라도 끓여 먹겠다고 주워가는 사람도 많다. 한편 아침마다 문전에서 밥 좀 주세요, 네 하고 처량하게 하소연하는 아이들의 소리를 5분, 10분씩 못 들은 척하는 그 집 쓰레기통에 값비싼 보고의 그 무서운 알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살펴야 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건 정치가들이다. 그건 국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면 정치가들과 국민의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살펴야 할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회의 악을 막아야 하는 양심은 누구인가? 이른바 국민우생법안이라는 미명 아래 말 못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려는 움직임을 사람들을 위한 사람으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제한 태아들의 대대적인 학살을 적극 선전하고 막대한 경비를 쳐들여 강박하다시피 하겠다는 자들의 그 만행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누가 선봉에 나설 것인가? 정의의 투사는 누구인가? 구경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나 아니라도 누가 손을 쓰겠지인가?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후려갈겨 내쫓으신 분은 누구였던가? 나에게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명하신 그분이 아니었던가? 그 온유함과 그 경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렇다. 주님께서는 악을 물리치시는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으셨다. 스승께서는 불의를 말살하시는 일을 제자들의 손까지도 빌리실 여유마저 없으셨다. 무릇 무대 위에 나선 구경거리는 책임을 지는 자여야 한다. 대담하여야 한다. 용감하여야 한다. 목숨을 내던지는 영웅이어야 한다. 너는 세상의 썩음을 막는 소금이니라.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까지는 부뚜마구의 소금이었나이다. 1964년 5월